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5월 19일 일요일 하늘 성소 출애굽기 25장 8, 9절, 40절과 히브리서 8장 1에서 6절을 읽어보라. 어떤 두 성소가 이 구절에서 묘사되고 있는가?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은 1844년의 실망 이후 수개월 동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두 개의 성소, 즉 모세가 지은 성소와 하늘에 있는 참 원형인 성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은 성소를 첫째, 모세가 지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또는 상징인 성전, 둘째,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의 참 장막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형이었던 제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은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이 그 당시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가리키는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인 것이 분명하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시대 디쟁투 417. 광야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 또는 모형이었다. 지상 성소의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예표했다. 성소에 드려진 모든 제물은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용서가 주어졌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 삶을 붙들고 있던 죄의 속박이 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매인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죄의 정죄함이 없으며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것이다.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은 새 언약의 성소를 가리킨다. 지상 성소가 사라진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묵상. 예수님이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 즉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 당신을 대신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원형.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이요,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이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두 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두 칸이 있다. 지상 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와 및 분향단과 그 외의 성전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들은 하늘 성소에도 있는 것들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남는 이들 377.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세 가지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쪽 길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저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위협을 좇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비세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베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읍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실 때 성경은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므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진 사랑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으실 수밖에 없으시고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우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품성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행동이 각각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에는 그들만의 행동이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 가치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9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그리고 19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조끼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조차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조치니라.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의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는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의 행렬에 호의하며 따라갔고 지파 간의 충성 경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반대 입장을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바였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는데 저가 소리를 크게 내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 즉 나누어 받게 되는 분깃이나 재산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 즉 기업이나 토지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환영하고 지지해도 별로 돌아올 재산이 없다는 세바의 호소에 대해 유다 사람 외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던 마음을 바꾸어 세바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자 했던 분위기가 세바로 인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세바를 지지하고 따랐던 당시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물질적 가치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을 지지했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유다 사람들이나 세바를 지지하고 세바 편에 섰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생각한 결과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세바가 아벨에 있는 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열렬히 세바의 주장에 동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아과 모든 백성들이 세바가 머물고 있던 성을 포위하고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고 세바를 잡고자 했을 때 그 성에 살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이유를 묻고 알게 되자 세바를 잡아 머리를 베어서 성 밖에 던졌습니다. 그 성의 여인과 백성들이 세바를 자기들이 성에 오게 한 것은 그 성 사람들이 물질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세바를 추종하는 세력이 더 많으므로 세바 편에 서게 되면 유익이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세바를 지지했고 자신들이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자 오히려 세바 편에 섰다가는 자신들도 죽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세바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그 성 전체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아벨성 사람들은 그들의 물질적 가치 기준에 따라 세바를 지지하기도 하고 갑자기 반대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의나 우정, 의리가 아니라 물질적 이득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 그들은 180도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이 됩니다. 전도서 10장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뒷부분입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여러 가지 일에 사용됐고 그래서 돈이 돌아가는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막강한 돈의 능력 때문에 신의나 의리, 우정 등을 매우 손쉽게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일본에 내어준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완용은 30억 원, 이지용 20억, 송병준 20억, 고영희 20억, 박영효 56억, 제일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이재면으로 무려 166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고두고 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 후손들이 부담을 갖고 살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런 일에 쉽게 동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지속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므로 막강한 힘을 가진 일본의 동조함으로 인한 기득권 세력의 진입과 그에 따른 물질적 보상 등의 가치를 두고 그들은 거침없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생명이 나의 존재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칭찬도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기에 그런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본질을 매우 허접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흙의 티끌입니다. 무가치한 흙의 티끌이 사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게 된 흙의 티끌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는 영 불안한 사람이므로 안개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혹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안개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허탄한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로 인해 터지지 않고 세포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로 인해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로 인해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매우 허접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고히 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 외의 것인 물질이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죄의 본성의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이 교만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게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우쭐하게 만들고 욕구를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본질은 흙의 티끌이고 안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의 가치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만큼 올리신 우리들의 가치는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적 가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 가치가 아닌 의미적 가치로서 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미적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 가치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용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과 관련된 역사적인 논쟁을 살펴보고 그 해결 과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진술이 상충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충돼 보이는 진술 때문에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엘렌 화이트는 1896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Sinful nature,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태화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얼핏 보기에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하는 다른 그녀의 진술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진술들 때문에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무지한 인성, 영어로 sinless human nature라는 표현에 두 가지 가능성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자, 교회의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음을 나타내는 엘렌 화이트 부인의 진술을 그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로 단순히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무지한 존재였다고 진술하거나 또 그렇게 내비치는 엘렌 화이트의 구절들이 그런 해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말할 때 그분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꼭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지한 본성을 취했다라는 말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주장하는 진술에는 이런 뜻 말고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인성을 입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포함하지만 또한 그분께서는 죄로 기우는 죄된 성향을 갖지 않으셨다는 점에서도 다른 인간 존재들과는 다른 무지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는 곧 무지한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점에서도 나머지 모든 인류와 달랐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두 번째 관점에 비추어서 죄된 본성과 무죄한 인성이라는 말을 이해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은 죄로 기우는 성향, 그것을 대체로 나타내고요. 무지한 인성은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는 것,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성과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죄로 기우는 성향, 이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적 유산을 받아들이는 근본주의의 개신교인들은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된 인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죄된 성향,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지고 성육하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재림교인들에 대한 이들의 반감은, 만일 예수께서 죄된 인성을 가지셨다면 필연적으로 그분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는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기우는 성향,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분도 역시 우리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1950년대 초에 재림교회의 신학을 조사하기 위하여 저희와 접촉했을 때 가장 먼저 생긴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연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셨을 때 죄된 타락한 인성을 취했는가였습니다. 이런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된 인성, human nature를 취했다는 말은 곧 그분이 죄인이시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된 인성을 가지셨다는 엘렌 화이트의 진술들을 제시하기를 회피하고 그 대신 그분께서 무지한 인성을 취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주장만을 제시하여 그런 인상을 남기려 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단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서 화이트 부인이 무지한 인성을 취했다라고 말하는 진술만을 편중되게 그들이 제시했습니다. 1950년대 초에 그리스도의 무지한 본성을 주장한 그런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죄된 본성, 그리스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재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입장들에 비춰볼 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가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맞닥뜨린 문제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재림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한 신학적 도전에 대처할 신학적 선택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재림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된 본성, 다시 말하면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라고 주장을 해온 것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화이프이 말한 무지한 본성을 말하는 것을 말해서 우리도 역시 너희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지한 본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에게 그 질문에 답변할 단 한 가지 방법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담의 타락 이전과 같았는가 아니면 타락 이후와 같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인간들과 전혀 달라서 인간들의 모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격이 되었고, 반대로 두 번째를 선택하면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죄로 기우는 죄된 성향을 가진 죄된 본성을 갖게 되어 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림교인들은 이런 권경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제3의 견해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의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진술 가운데 어떤 진술들을 피하라는 유혹을 받아 한쪽으로 치우친 진술들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주의 신학자들과는 화목을 가져왔지만 재림교 내에서는 불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견해와 다른 견해가 나왔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상충되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주제가 재림교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어떤 재림교인들이 왜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응했는가를 이야기하여 재림교회의 그리스도의 인성론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1890년대까지는 재림교회 내에서 신학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미네폴리스 대총회 이후에 1890년대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죄된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한 확실한 첫 번째 진술은 1889년에 E.J. 웨거너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확산되어서 1895년에 이르러서는 웨거너, 또 A.T. 존스, 또 W.W. 프라스코트 등의 가르침에서 중심기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를 기우는 죄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895년 같은 해에 있었던 대총회에게서 A.T. 존스는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과 똑같다. 그분의 인성으로 말하면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 1점도 차이가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죄로 기우는 모든 성향이 그분의 인간 육신 안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향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그것들 모두를 정복하셨다라고 1895년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면 인간 존재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과 동일하게 죄로 기우는 성향을 갖고 계셨다는 의미로 그분이 죄된 본성을 지녔다는 가르침은 20세기 전반에 많은 재림교인들의 신조가 되어버린 거죠. 당시 이런 가르침은 출판된 문서들을 통해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재림교회 신학자인 M.L. 앤더슨이 그의 신학인 마지막 세대 신학을 구축한 것도 바로 이런 가르침에 기초된 것이었습니다. 앤더슨에 의하면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세대는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주 앞에 확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한 생애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 똑같이 죄된 성향을 갖고 계셨다는 사상에 기초되었던 것입니다. 앤더슨의 관점에 본다면 마지막 세대에 의한 이런 확증으로서 사단이 패배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확증에 의존해야 되고 이것 없이는 대쟁투도 끝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위 이것이 이 재림교 안에 있는 완전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 와서 앤더슨은 재림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고 그의 마지막 세대 신학을 재림교인들의 대다수가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런 완전주의 신학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타락한 후손과 똑같은 믿음에 기초된 것이었습니다. 똑같다는 믿음에 기초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의미의 죄된 인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죄로 기우는 성향까지도 소유하고 계셨다는 주장입니다. 즉 그분은 타락 후에 아담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1950년대 초에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만났고 계림교회의 교리적 신조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다시 계림교회 신진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반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을 펴갔는지 그리고 어떤 논쟁이 시작됐는지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